제 188회 구조를 잃는 방송 시작합니다. 전 지구가 이 코로나 한 방에 박살이 나버렸는데 저도 이렇게 이 인류가 한 방에 나가떨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대응하는 걸 보고 프랑스나 영국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 다 알아서 준비할 줄 알았지 두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 달 동안 놀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거의 동시에 이 환자가 발생했는데 우리나라가는 9천 명 선에서 막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는 이제부터 우리 막아보자 그러고 있어. 환장할 일이야. 참 대통령의 특별 부탁까지 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제가 옛날부터 그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된다 그러는데 비상사태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아마 선거 때문이라고 봐요. 총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비상사태를 하면 총선 연기 이런 말이 나오기 때문에 못 쓴다는 거죠. 총선 다음 날부터 이 대발을 조져야 돼요. 말하는 자식들은 다 박살을 내야 돼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니까 일베충들이 옛날부터 민주주의 하면 망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질서가 없어지기 때문에 개판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민주주의 하면 안 돼. 그래서 민주주의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면 아주 살벌한 거예요. 원래 민주국가 굉장히 살벌해. 독재국가는 오히려 이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독재국가잖아요. 내용을 맞으면 다 통과돼. 북한에서 뭐 아오지 탄광 다 거짓말이야. 탈북을 다섯 번 해서 다섯 번 잡힌 사람도 있어. 다섯 번 잡혔는데 다섯 번 탈북하고 그 왜 그러냐고. 다 뇌물 주면 넘어가는 거야. 남한은 그런 게 없죠. 유성준도 못 들어오는데. 네, 스티브 유도 못 들어오고 있는데 남한은 얄짤 없는 사회고 북한은 다섯 번 탈북하고도 다섯 번 들어가고 막 여섯 번 탈북하고 막 가족들 빼오고 난리야. 그래서 오히려 북한이 더 관종이 있고 봐주는 다 뇌물이셔야 돼. 아오지 탄광도 옛날 얘기고 지금 아오지 탄광 문 닫은 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도 이 불법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인간들이에요. 특히 지금은 외국인 입국자 중에 확진자가 많은데 거의 그 콜록콜록 하면서도 4박 5일 동안 제주도를 돌아다니고 무슨 시뻘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한국에 오자마자 제주도부터 가서 막 우도까지 가고 막 날아다녀. 그 약국에도 여러 번 가고 병원도 여러 번 간 그 상황에서 병원에 간다는 것은 병원 자체를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병원에 확진자가 다녀갔다면 거기에 이제 근무하는 의사들은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병원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병원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병원 제주도 병원 다 마비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들은 자가격리를 시키고 있는데 제발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보다 못한 것 같아요. 이낙연은 돼지 열병도 잡았는데 철책선을 쳐가지고 2중 3중으로 쳐서 돼지 이동을 다 막아버리잖아요. 조용하게 다 막아버렸어. 근데 정세균 이 양반은 뭐 하는 거야. 뒷북치고 있잖아. 이런 사태 충분히 예견됐거든요. 외국인 입국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충분히 정세균 총리 알아서 하겠지 했는데 이제부터 하겠다는 거야. 환장하겠어. 지난 일주일간 뭐 했냐고. 프랑스 영국 다 뒤집어졌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외국인 입국자가 그냥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거는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네. 다음 곡기는 미국과 사우디와 푸틴의 지구 종말 치킨 게임. 지금 주가가 이렇게 폭락한 게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지금 석유 전쟁이 붙어서 이런 거예요. 미국이 석유로 먹고 사는데 세일 산업이 무너지면 미국 전체가 붕괴한다는 거죠. 미국이 붕괴하면 다시 또 뭐 리먼 브러더스 사태처럼 한바탕 몸살을 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련이 자멸하고 난 다음 미국이 냉전에 승리하고 굉장히 풀렸어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전진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2등에서 1등까지 잘 가는데 1등이 되면 그때부터 나사가 빠져요. 그래서 항상 세계사를 보면 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한 나라가 오랫동안 잘 가는 일이 잘 없고 돌고 도는 게 문명인데 그 이유가 앞서가면 꼭 그 나사가 빠져서 자기를 지구를 위한 인류의 마룻바로 희생시키는 그런 전통이 있어요. 왠지 앞서가면 불안해. 그래서 우리는 좀 뒤따라가자. 모든 나라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운이 계속 좋았다면 청구서가 디스크가 뒤로 잔뜩 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미국이 계속 운이 좋았어. 소련이 망한 것도 미국이 잘해서 소련을 이긴 게 아니고 그냥 체르노빌 때문에 그냥 무너진 거예요. 하여간 그 딴지일보에서 국제 유가가 폭락한 이후 뭐 사우디하고 푸틴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미국 세일 가스는 적어도 35달러가 돼야 이게 유지가 돼요. 그럼 이걸 유지하려면 일단 세일 가스 한 3분의 1은 감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일 가스 중에도 잘 되는 게 있고 잘안 되는 게 있는데 세일 가스는 미국이 돌아가는 게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계획서 한장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투자 계획서 하나 가지고 은행 돈을 빌려서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돈줄 끊어버리면 순식간에 망하는 구조가 돼 버려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단 자본을 확보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데 얘들은 빈손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매일 돈을 은행에서 조달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구조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세일가스 내가 볼때한 3분의 1은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20달러 이하에 못 버티는 세일가스는 다문 닫아야 돼요. 미국이 먼저 감산을 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와 사우디에 감산을 요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사우디가 끝까지 감산을 안 하면 오늘부터 이란하고 손잡고 사우디를 제껴버리겠다. 왕정타도 이렇게 가야 돼요. 트럼프가 그 정도 리더십을 보여줘야지 사우디한테 끌려다닌다는 게 말이 되냐고. 사우디가 오히려 지금 미국의 숨통을 조르고 막 이러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트럼프가 푸틴하고만 싸우려고 그러고 사우디에는 끌려다니는데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다음 꼭지는 위대한 과학과 멍청한 종교. 이 얘기를 왜 쓰냐면 보통 우리는 이제 과학이냐 종교냐 이렇게 이항대립적으로 생각하는데 종교도 과학이에요. 사회과학이라고. 그래서 기독교가 탄생할 때는 그 시대의 천재들이 다 모여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라고. 그럼 삼위일체 이거 내가 볼때 엄청 짠대로 굴린 거야. 와 이거는 IQ 200이 만든 거야.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이렇게 그럴듯하게 하다니 이렇게 그럴듯한 개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어. 엄청 연구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보통 아이디어로 나온 게 아니고 내가 볼때 삼위일체만큼 대단한 이단이 없다. 이단 중에 왕 이단이에요. 기독교의 모든 핵심 근간을 다 때려 부숴버리고 삼위일체가 성립한 순간 이 기독교가 아니고 새로운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삼위일체교라고 새로 만들어야지 기독교하고 이게 공존할 수 없는 종교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돼버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 유태인이었는데 유태인들은 내일쯤 예수가 재림할 줄 알았어요. 로마 사람들은 애초부터 내일 이럴 생각이 없었어. 왜냐하면 기독교 초기의 교회의 모습을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가 원래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종교가 아니라 외국에 수입한 종교야. 그래서 내일 재림하고 그런 게 있어.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내일 재림하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 로마 황제는 예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느님 왜 로마 황제를 그냥 놔두냐 죽여버리지. 하느님이 로마 황제를 놔두는 거 보니까 아, 저 써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현실 정치하고 개입시킨 거지. 그래서 삼위일체가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이 오히려 그 초기 원시 기독교 교회가 조금 더 정통성 있고 삼위일체는 완전히 이단인데 그렇게 된 이유가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되면서 유태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종교가 되면서 종교의 정체성이 바뀐 거죠. 다른 종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그 시대 엘리트들의 아이디어가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때좀 멍청한 사람은 베드로고 그 외에는 그 사울 바울 이 양반부터 천재야. 그 천재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붙었어요. 그 천재들이 한 여러 명 모여서 현재의 기독교의 모습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첨단 사회과학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회를 디자인한다는 것은 우리나라도 뭐 사회 디자인 연구소 존나 연구해도 뭐, 이 정도 못 따라가. 사회 디자인 연구소가 맨날 연구해도 기독교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첨단 사회과학이었다 이런 얘기고 인간의 본성하고 맞는 매치가 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낸 거죠. 의사결정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이 발달한 21세기의 종교 타령 연말인가 하니까 그 잘난 과학이 코로나 하나를 못 막냐 그러는데 기독교도 과학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옛날 과학이다. 그래서 불안한 사람이 교회에 모이는데 왜 모이냐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모이는 거지.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성전을 짓고 자기 혼자 있다고. 그걸 뭐라 그러죠?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교회 안 가고 케이크교. 그 양반들은 진짜 믿음이 있는데 왜 교회 가냐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서 교회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을 봐야 조금 안심이 되고, 목사님을 안 보면 불안하고, 기도를 안 하면 불안하고, 기도를 해야 아 뭔가 좀 안심이 되고, 이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야. 이슬람교 믿음이 없으니 하루에 5번 기도하고, 유대인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해. 유대인들은 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안 해요. 그냥 밥 먹지. 그래서 뒤에 나온 종교일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해. 그러니까 불안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신도는 사회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의 반응을 떠보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고, 목사들은 신도를 못 믿으니까 교회 문을 계속 열어놓으려고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는 믿음을 생산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쪽을 믿으면 저쪽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부분을 믿으면 그게 결박이 돼서 전체를 못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 그냥 믿는다, 아멘,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역할을 가지고 사회하고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는 그게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백수고 하는 일도 없고 뭐 실업수당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되면 믿음이 안 생겨요. 괜히 불안한 거야.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서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지.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는 불안해서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누굴 골탕 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 이 도박꾼은 도박을 해야 편안하고 범죄자는 범죄를 저질러야 편안한 거예요. 그래야 사회하고 자기가 뭔가 맞물려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내가 왜 살지 그러고 막 아, 나는 인간인가, 나는 버려진 존재인가 그러다, 범죄를 저지르면 아 맞아, 나는 사회의 경종을 울려주는 이 게으르고 태만한 나사빠진 한국인들에게 긴장을 조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하고, 뭔가 이제 자기도 설모가 있는 존재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는 자꾸 항상 뭔가를 판단할 때 옳다 그러더라 판단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인간의 뇌라는 것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뇌는 흥분 아니면 다운이야. 그 뇌는 선악이라는 게 없어. 우리는 자꾸 아, 저 새끼는 나쁜 새끼네, 악한 일이 생겼는데, 뇌라는 것은 선악이 없어. 그냥 흥분 아니면 다운인 거예요. 그 다운되기 싫으면 흥분하려고 하면 이 착한 일로 흥분하기 힘들어. 근데 나쁜 짓으로 흥분하기는 굉장히 쉬워. 근데 선을 넘으면 돼. 그래서 흥분 아니면 다운인데, 흥분시키기 위해서는 나쁜 짓이 더 편하니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에서 흥분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야. 그건 박지성이 골 넣어서 막 흥분하고 이런 그 진짜 힘든 거라고. 손흥민이 막 한 골 넣고 막, 이게 진짜 착한 일로 흥분한다는 것은 힘든 거기 때문에, 그냥 흥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이미 도박을 하고 있고 나쁜 짓을 하고 있고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일로 흥분하려면 뭐 부모가 내 심부름 잘했다고 칭찬을 하거나 100점 맞았네 하고 뭐 상을 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상 받았어 아싸 하고 막 흥분하는 거야. 그게 너무 얼마나 힘드냐고. 밤새 공부해서 100점 맞았어 칭찬 듣고 너무 힘들어. 그냥 범죄는 그냥 칼로 찔러버리기만 해도 흥분하는데. 그래서 인간의 뇌라는 것은 흥분하면 따온 그 두 가지밖에 없어서 인간이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동기를 찾는다고. 저 인간이 어떤 동기로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저 인간은 변태성욕자인가, 뭐 그런 동기 없어요. 동기 없어.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하는 거예요. 특히 개들이 그래요.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는 그 전에 그걸 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이유는 그렇게 하면 흥분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흥분 상태에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착한 일로도 흥분할 수 있지 않은가. 너무 어려워. 양반이 전문대 출신이라는 거 봐도 알지만 이미 이제 반사회적인 거예요. 일베고 딱 봐도 그 사회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할 때 짜릿함을 느꼈다. 그런 기억이 누적되어서 수박서리 같은 거 저도 어릴 때 해봤지만 짜릿하더라고. 밥중에 살살 기어가서 맛, 덜 익은 수박 먹고 맛도 없는데 맛있게 먹었어. 힘들게 이 밤중에 여기까지 기어왔으니까 맛있게 먹어야지.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덜 익었어. 그러니까 인간이란 그렇게 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 70억 인류가 하나로 연동되어 있는 시대에 이 구조론을 모르면 사람들이 점점 맛이 가기 때문에 70억이라는 70억의 연결이라는 이 도구를 인간이 사용할 자격을 갖췄을까 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냥 종교 이거는 너무 낡은 버전이야. 좀 업그레이드 해야 돼. 그렇다고 막연하게 이제 무신론자나 과학 지상주의자들은 이런 핵심 근본 문제 답을 이야기 안 해요. 그럼 그 사람 본인은 그 답이 필요 없어. 그냥 자기는 포지션이 있거든. 사회하고 맞물려 돌아간다고. 가만히 있어도 막 위에서 주문이 내려오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 막할 일이 있잖아. 근데 사회와 겉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언제 실직할지 모르고 언제 사고 칠지 모르고 불안하기 때문에 애인도 없고 막 자기를 말리는 사람도 없고 칭찬하는 사람도 없어. 흥분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부모도 없고 막 이렇게 뭔가 붕떠 있을 때 사회와 겉도는 사람들을 이 안정시키는 방법은 무엇인가? 과학자들 그 문제에 대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머리 나쁜 사람들이 막 과학자가 될 수는 없잖아. 과학자들이 그렇게 도피하면 안 되고 이게 종교가 사회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학은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이 먹어. 일단 뭐 수학 문제라고 하면 그난 문제를 풀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스퍼거이라도 다막 박수 쳐주고 인정한다고. 근데 사회과학은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좀 띠란 사람이 권력을 잡는다고. 내가 봐도 마르크스도 띠란 아저씨야. 예수도 띠란 아저씨고. 띠란 아저씨라야 특히 베드로 아저씨 내가 봐도 좀 멍청해. 아니 가롯 유다는 똑똑했는데 아웃되잖아. 그러니까 똑똑한 놈이 제일 먼저 아웃되고 약간 멍청한 아저씨가 좀 예수 똑똑하지. 예수는 좀 똑똑한데 베드로 아저씨는 멍청해.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이 균형을 잡고 이 예수의 교회를 물려받는 거라고. 그렇지, 우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종교는 사회과학은 조금 이제 하향 평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래서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이다. 그래서 종교도 과학이라는 사실을 알고 조금 수준을 높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70억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옛날처럼 하면 이 사회가 이런 코로나 사태 같은 데 대응을 할수 없어요. 일단 옛날에는 무조건 작은 정부가 좋다, 공무원 하는 일이 뭐냐고. 지금 제일 열심히 하는 사람도 공무원들이야. 공무원 없어, 작은 정부에서 공무원 다 없애버리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생각을 좀 해야지. 네. 다음은 구조론당을 창당한다면 당 이름을 의리당이라고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아니 정의당이 아주 망하니까 제가 원래는 이제 정의당을 좀 지지하려고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3.7%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3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정당은 결국 자유당이에요. 자유당이라는 게 뭐냐면 의석일장 결정권이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된다고. 처음에는 이 사장님이 도장을 팍 찍어. 그다음에는 이사가 도장을 찍고 그다음에 과장, 부장 부장, 과장 밑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나중에는 말단이 그 대리들이 막 중요한 결정을 해버려요. 예를 들면 삼성이라고 치자. 제일 말단은 20살 먹은 대리가 막 1조 원을 도장 찍어 부른 거야. 강큰 놈이지. 왜냐면 지가 해야 되고 지가 실무자니까. 그럼 애나 모르겠다 1조 써버리는 거지. 뭐 옛날 만화에도 그런 게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정주영이 주베일 항만공사를 따로 사우디에 갔는데 뭐그 만화에는 이명박으로 돼 있어요. 이명박을 암시하는 인물이 정주영이 서라는 가격에서 뭐한 5천억 정도를 높여서 써버린 거야. 그렇고 혹시 잘렸을까봐 막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지. 허영만 만화일 거야. 그러니까 그 말단이 아무것도 아닌 놈이 막 회사의 운명을 흔들어 버리는 거야. 그때 만약 이제 만화지만 실제로 이명박이 그렇게 해서 공사를 낙찰을 못 받았다. 사형이지. 그 만화 진짜 영털이에요. 왜냐하면 그 공사 대금 얼마가 문제가 아니에요. 후속 공사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공사 대금 뭐 몇백억 적게 받냐 많이 받냐 했던 그 공사 대금 한 5천억 올려서 5천억 더 벌었다. 야 5천억 땡겼다 하고 신다. 그게 아니라고. 그거는 중요한 건 시공 능력이고 이 사우디가 현대를 신뢰할 수 있냐 이거라고요. 그 협상 과정에서 상대방 간을 보고 이놈들이 좀 똑똑한 놈이네 이런 걸 보는 거라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렇게 해보면 이제 다 신호가 가는 거지. 리베이트를 얼마 줄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독일 놈들 이런 놈들 리베이트를 적게 주니까 정주영 리베이트를 팍팍팍팍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 놈들이라고 돈을 삥땅 안 하겠냐고. 사우디 왕조들 제일 많이 삥땅하지. 참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없어. 하여간 그 의사결정 영역이 점점 말단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럼 말단도 이제 회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냐, 그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회의 구조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 옛날에는 대장이 사람 사야 돼요. 예를 들어 철책선에 민간이 들어갔는데 그 민간인지 뻔히 알아. 근데 쏘면 훈장을 받고 안 쏘면 자기가 영창을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 민간인 줄 알고 사부를 훈장 받는 거야.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대장이 광주 시민을 살아야도 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부당한 명령은 이제는 개인이 판단을 해야 돼. 그러니까 개인의 그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70억으로 인류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조 주빈인가? 아, 또 조시네. 요즘 조시들 조심해야 돼요. 조시발부터 뭐 조두순, 조양은 다 그렇잖아. 그렇게 조시라면 알아서 좀 조심해야지. 가뜩이나 조시 뭐 유머 이런 게 조시는 과학이다 이렇게 검색어에 막 나오고 내가 조라고 막 검색어에 구글 치는데 치니까 벌써 조시는 과학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뭔 개소리야. 아, 조시들은 좀 조심합시다. 하여간 이 정치라는 것은 힘이 있는 사람들이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의당은 왜 깨지냐면 그 구조가 없어. 다시 말해서 국민이 정의당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진짜 모르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왜 그런 의사결정했는지 모르는 게 국민들이 노무현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를 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자친구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자기 약점이 하나도 없다면 여자친구는 떠나요. 그다음에 일부러 어리벙벙한 척하고 멍청한 척하고 막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고 특히 여자들은 쥐가 오면 막 너무 무서워하고 막 남자한테 기대잖아. 그쵸.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래. 같은 여자들끼리 있을 때는 대장 여자가 나서 쥐를 때려잡는다고. 쥐가 아니고 바퀴벌레로 하자고. 쥐는 너무 세. 쥐는 너무 세고 바퀴벌레 나타나면 같은 여자들끼리 있을 때 대장 여자가 바퀴벌레를 밟아서 죽이는데 남자하고 있을 때는 어마어마 바퀴벌레 하고 있는다고. 자기 약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남자도 마찬가지. 이 특히 여자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면 안 돼. 일부러 막 아는 것도 모른 척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약점이 좀 있다 이렇게 해야 이제 연애가 되는데 나는 약점이 없어. 나 잘났어. 나 출세할 거야. 나 변호사가 될 거야. 이러면 여자들 표현은 아마 재수없네. 밥맛이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재수없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재수가 있는 건 뭐냐면 일부러 자기 약점을 공개하고 이 상대방이 자기를 통제할 수 있도록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문파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느 정도 허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계속 그걸 조롱하고 비난을 해서 일반 지지자들이 그 정의당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 하위 상달 구조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냥 민주적으로 한다 하지만 사실 구조를 들으면 하나도 안 민주적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정당 거쳐서 얼씬거려봤죠. 민주적인 정당 구조를 본 적이 없어. 오히려 진짜 민주적인 정당은 지구당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지구당 위원장도 당원들이 다 뽑아야 돼. 당원한테 권력을 줘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 당원은 다 허수아비고 종이 당원이고 당원이 없지. 우리나라 당들은 다 당원이 없어. 그러니까 당대표가 황교안이 자기 마음대로 막 공천을 고쳐버리잖아. 이런 복구가 어딨냐고. 이거 불법이에요. 이거 내가 볼 때 헌재 소송 걸리면 황교안 공천은 이거 불법 공천은 무효돼. 정당 해산해야 돼 이거. 그런 식으로 당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공천하는 게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이제 여론이라든가 국민 눈치를 많이 봐요. 근데 정의당은 진중권 같은 사람들이 그건 아니야 이러버린다고. 나 탈당할 거야 이러버리면 당이 넘어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 안에 정의당 안에 여러 세력이 있는데 이 여러 세력들이 교집합이 어떤 공통분모를 하다 보면 어떤 의사결정도 할 수 없게 돼 있어. 좋은 의사결정을 못하고 나쁜 결정을 다 하기 때문에 최악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민주당이 뭐든 하는 행동은 선거에 이기는 데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정의당은 선거에 이기는 데 안 맞춰져, 안 맞춰져 있어. 관심 없어. 그리고 결정적으로 등신짓을 하면 선거 이긴다고 착각하고 있어. 이거 환장할 일이지. 조국을 비판하지 않아서 정의당 지지율이 떨어졌다 이런 정반대로 해석하는 거야. IQ가 0인 것 같아.
원래 오늘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다. 갑갑해서 못 참겠다. 질문 좀 드릴게요. 네. 뭐지? 그러니까 국민이 민주당의 고삐를 잡는다는 거는 사실상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그 비유가 그 아까 왜 연인 사이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사실 잘 와닿진 않아요. 잘 아직 제가 덜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보통 이제 그 뭐지 이를테면 제가 만약 리더다. 근데 뭐가 팔로워들이 있다 하면은 보통 이제 고삐를 주려고 하면은 사실상 내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뭐 정책을 실행한다든지 뭔가 주장을 한다든지 사실 뭐 뭘 하면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늘 있기 때문에 그게 고삐가 돼요. 그래서 서로 이제 소통을 하고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정의당 같은 경우 무위의 정치를 하는 것 같다.
무슨 정치?
무위.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해.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하여튼 그 민주당은 이미 덩어리 크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에 목을 메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고삐가 여기 딱 지어져 있는 거예요.
당선 될 거냐 말 거냐.
그렇죠. 지지율이 계속 나오잖아. 민주당이 어떤 정책을 하는 거에 따라서 지지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지율이 굉장히 민감한 거지. 예. 정의당 14%에서 3%까지 떨어질 거까지 뭐 했냐고. 지지율에 관심 없어. 그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 하는 행동이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집단 지성이 아니고 집단 야만이지 IQ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정의당 모습이 김한길 때 민주당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의당 사람들을 만나봤었는데 그때 네. 이 리서치 지지율이 문 정권이 높을 때였거든요. 근데 아, 그런 거 다 믿으면 안 된다고 실제로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 불신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노회찬이 죽었을 때 왜 정의당 지지율이 올라갔을까 이걸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노회찬 죽은 게 그러면 뇌물 받아서 죽었는데 뇌물 받았다고 지지율 올라갔나? 그러니까 고삐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죠. 희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항상 보면 희생을 하는데 정의당은 희생을 요만큼도 안 하잖아요.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지율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을 위해서 손해보고 뭔가 희생을 하는 게 고삐를 내주는 거다. 지렛대를 내주는 거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려면 뭔가 일을 해야 희생하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뭐라도 그러니까 뭔가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내 희생 없이는 절대 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무조건 뒤로 한 발짝 가야 되는 건데 그런
그렇겠죠. 지금 좀 헷갈려가지고 네, 다음 얘기를 합시다. 미통당 잡아먹는 안철수당. 안철수 지지율이 좀 올라갔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이 미통당 통합당 지지자들이 안철수 쪽으로 조금 간 게 아닌가. 큰 의미는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가 안철수 쪽으로 빠진 것도 조금 있겠지만 통합당 지지율이 그만큼 더 빠졌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한 2% 저쪽에서 한 4% 그래서 합쳐서 한 6%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큰 의미는 없다. 다음 꼭지는 진중권이 정의당을 죽였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치의 본질이 뭐냐. 이 자꾸 정책을 가지고 정책이 어떤 정당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정책은 아무것도 아니고 정책은 하루에 10개도 만들 수 있어요. 저 옛날부터 지성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성인이라는 말이 80년대에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책장사들이 뭐 지성 어쩌고 하고 책 다 팔아먹었어. 그래서 문학과 지성 뭐 이런 잡지도 나오고 지성이라는 단어가 유행했던 거야.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박지성도 이름이 박지성.
근데 이 그럼 지성인이 뭐가 지성이냐? 행동하는 양심이 지성이다. 여기 2차 세계대전 이전에 이제 스페인 내전 때문에 나온 얘기예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 당시 이제 80년대에 유행한 어떤 인문학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때 이 조지 오웰이라든가 뭐 헤밍웨이나 생텍쥐페리나 파블로 네루다, 앙드레 말로 이런 사람들이 스페인 내전에 참여해서 국제여단으로 그 인민전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산자여 따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총 맞아가면서 싸우는 게 진짜 지성이다. 왜 그랬을까? 2차 대전을 이미 예견한 거예요. 2차 대전이 사실은 그 스페인 내전과 중일 전쟁. 여기서 이미 전쟁이 일어난 거야. 2차 대전이 1940년대에 나온 게 아니고 30년대 이미 전쟁이 일어났어요. 중일 전쟁 그게 2차 대전이에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럴까? 전쟁이 사실 2차 대전이 10년간 핀란드 겨울 전쟁까지 포함해서 10년간 진행된 전쟁이다. 그래서 지성인들이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이 산자에 따르라는 광주 이후 그런 이야기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가 쑥 들어가고 이여령이 혼자서 뭐 지가 지성이다 까불다가 망신당하고 이여령은 총 들고 싸운 적이 없는데 뭐가 지성이라는 거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지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서 희생한다는 이런 개념이 지식인 사이에 없어졌어. 기생충 서민이 조선일보에 가서 글었었더라고요. 최악의 글. 지성이 없는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지성이라는 것은 주고받기의 어떤 거래를 통해서 의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지성이지 그냥 이것이 오르니까 이렇게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정한 지성은 대중과 엘리트 사이의 어떤 신뢰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들아 희생하라 나를 위하여 이러면 이제 개소리고 지도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웃기게 생각하는 게 이제 김일성이 했다는 말인데 이게 사실 김일성이 한 말도 아니고 아마 레닌이 했는지 누가 했는지 옛날부터 있던 얘기인데 하나는 뭐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굉장히 웃긴 얘기야. 김일성 일자가 붙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하나고 인민군은 그 일은 아닌데 느낌이 그렇다고.
그 이야기는 저 소설 삼총사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 그런가?
네. 오 맞다. 네. 뭐 그런 얘기 들은 적 있는 것 같은데. 삼총사보다.
하여간
모르겠어.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이건 제가 볼 때 쓰레기 같은 표현이고 최악의 역겨운 구역질 나는 얘기예요.
그는 그렇죠.
지도자가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희생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국민이 지도자를 위하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이걸 맞는데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다. 그래서 정의당은 희생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의당이 구조론적으로 이제 복제 이론을 따서 복제를 해서 민중당, 노색당, 여성의당 점점 새끼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이 지금 50개 돼가지고 투표용지가 이만큼 길어져가지고 할배들은 글자가 작아서 못 찾아. 돋보기 들고 가야 돼. 그러니까 프랑스인가 어디 유럽 어느 나라 보니까 막 후보 1330명이 이만한 종이에 있더라고요. 1330명 후보 중에서 자기 정당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이름 쭉 읽어서 찾아야 되는데 할배들은 그거 어떻게 하냐고 손 떨려서 못 찍어. 와, 이 투표용지 이만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례대표 선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종이 투표가 아니라 이제는 또 아이패드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전자 투표를 해야지. 언제 그 종이에 그 1330명 중에 자기 지지자 이름 찾고 막. 우리는 당만 찍으면 되는데 그 당에서 내는 인물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1330명이.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진중근 같은 사람들 이번 선거를 자꾸 조국 선거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그리고 문바들이 조국을 지지한다 이게 기레기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원래 빠라는 것은 없어. 빠가 아니고 그 파이터들이에요. 그냥 싸움꾼들이야. 민주당 안에 돌격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몰려다니니까 그걸 빠라 그러는 거죠.
파이터.
하여튼 그 에너지가 넘친 사람들이야. 그게 이제 저쪽에는 이제 태극기 부대가 있고 우리 쪽은 이제 문바라고 돼 있는데 조국을 지지해서 뭐 조국 선거한다는 건 내가 봤을 때 전혀 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노무현을 지지해서 노빠가 된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노무현을 통해서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자기 어떤 입장을 전달하기 힘들어. 일단 민주당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다가 지쳐서 그냥 노무현 이러면 되는 거야. 제발 민주당 이걸 이렇게 해줘 이렇게 말이 길어지잖아. 그럼 또 상대방에서 막 설득을 해서 속이려고 한다고 말로 하면 못 당하지. 그래서 무조건 너무야 너무야 하면 되는 거야. 쉬운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노빠 문빠 이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 빠라는 표현 자체가 여성 혐오예요. 그런 표현을 쓰면 안 돼. 그래서 국민과 정당이 연결시키는 어떤 일점이 있어요. 그 접점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접점이 만들어지는 게 카리스마라는 거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이나 문재인은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접점이 만들어져서 신뢰관계 형성돼서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대충 통밥이 나와요. 그럼 자전거를 탄다고 그러면 외바퀴 자전거 핸들 손을 놓고 타잖아요. 바퀴 하나니까. 근데 골반 밑에서 뭔가 느껴지는 지점이 있어요. 그걸 딱 느끼는 순간 이제 핸들을 놔도 돼. 그때부터 몸이 알아서 움직여. 그러니까 이쪽으로 몸을 휘어야 되겠다 저쪽으로 틀어야 돼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요. 저절로 그렇게 돼. 예를 들어 내가 파도 타기를 하는데 서핑보드를 타는데 거기서 아 이렇게 틀어야지 아 저렇게 틀어야 되겠다 이 생각 자체를 안 해요. 특히 동물들은 닭이나 개들의 균형을 엄청 잘 잡더라고. 그냥 자동으로 잡아. 특히 닭은 위에 닭이 올라와 있다면 이걸 막 움직여도 전혀 몸의 각도가 안 변해. 관절로 다 커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고개사 아저씨들이 뭐 통굴리기 한다 그러면 통 위에서 안 넘어지잖아요. 균형을 굉장히 잘 잡는다고. 그런 그 어떤 균형점이 되는 일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그 카리스마를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노빤이 문빤이 이런 게 다 있는 거지. 실제로는 뭐 열린민주당이 조국을 지지해서 열린민주당을 한 게 아니고 그건 다 개소리고 민주당을 통제하는 어떤 힘의 과시죠. 그게 있는 게 민주당을 통제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시간 좀 남았습니까?
지금 36분입니다.
네. 다음은 조국 참회 심상 정의당. 아, 누군가가 정의당을 정의당이라고 써놨더라고. 그래서 이 양반이 심상 정의당.
아, 이제 이해했다.
아, 이제 이해했어요?
넘버 투가 아니라
심상 정의당.
정의당.
근데 이 양반들이 하여튼 조국을 지지한 걸 참여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정당이라는 게 그 이런 사소한 걸 가지고 틀어진다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당이라는 게 아주 사소한 누군가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반대하고 요거 하나 때문에 지지를 철회한다면 그 사람들은 당원 자격이 없어. 내가 정의당 지지자다. 근데 지도부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 그럼 지지 철회한다. 그런 놈 정당할 자격도 없어. 그런 사람 탈당시켜버려야 돼요.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대먹지 못한 놈들이에요. 의리가 있어서 의리를 가지고 가는 거지. 뭐 내 말 안 들어주면 안 한다. 이런 조건부로 하는 것은 지지자가 아닌 거죠. 가짜예요.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정의당 지지자들이 그 조국을 뭐 지지하고 안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지지를 철회하고 했다면 그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정의당 지지자가 아닌데 정의당을 지켜본 거죠. 잘하는가 보자 했더니 심상정이 자기 마음대로 안 해서 정당은 통제할 방법이 없다 해서 포기한 거죠. 포기. 그래서 연애를 하더라도 뭔가 곁을 내줘야 돼요. 일단 남자가 바람 피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 여보 내 바람 피워서 잘못했어 하면 사대기를 맞아요. 이 새끼 진짜 뻔뻔한 새끼를 바람 피우기 자랑이라고 지금 내 앞에서 큰 소리 치냐? 야 이 새끼 진짜 흉악한 새끼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딱 잡았다고 안 하면 오히려 여성이 입장에서는 아 진짜 이게 큰 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잡아 떼는구나 하고 아 이 인간이 양심이 있나 하고 오히려 잡아 떼는 게 점수 올라간다고. 나 바람 피워서 하는 건 진짜 이게 죄 하는 그 자체를 인식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 바람 피웠어 하고 막 큰 소리 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가 사라져요. 그 차를 잡아 떼는 게 어떤데 유리할지 몰라. 그래서 심상정이 잡아 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치명적인 문제인데 바람을 피웠다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합니다 하고 부인한테 사죄하면 사대기를 맞고 잡아 떼도 역시 사대기를 맞아. 이래도 사대기를 맞고 저래도 사대기를 맞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엎질러진 물이에요. 깨져서 유리가 깨진 거야. 그래도 이제 약간 가능성이 있다면 일단 참여를 해야 되고 물질적 보상을 해야 돼. 다이아반지 하나 사줘야 돼. 아니면 뭐 좋은 비싼 차를 사주든가. 그다음에 자신의 약점을 공개해서 상대방이 자신을 지배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줘야 돼요. 그 없이 그냥 아 내가 잘못해서 하는 것은 뭐 여섯 고기는 되겠지만 실제로 신뢰가 다 깨진 거예요. 이미 엎어진 물이고 근본적으로 이게 금이 가버린 거죠. 그걸 봉합한다는 것은 남자가 엄청 돈이 많거나 뭔가 여자 입장에서 뭔가 그래도 신뢰할 만한 뭔가 있어야지. 그 없이 그냥 말 가지고 아, 나 바람 피워서 사죄할게 미안해 이런다고 해서 아, 그럼 사죄했으니까 용서할게 이게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영화도 보면은 그래서 왜 그 바람 폈다는 사실을 공인하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딱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말하지 마 말하지 마.
그 소문까지 나버리면 이제 치명적이죠.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